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가도 있었고 소스데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는 나손을 비롯한 형제들이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런 환대 가운데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는 긴장과 걱정보다는 아마도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이 기꺼이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바울에게는 내적인 긴장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사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그에게 반대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을 그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70명의 장로들이 한 자리에서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영혼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말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그 보고를 듣고 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자신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꺼이 인정하였지만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하면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악의적인 소문이 있고 또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바울을 극히 미워해서 바울을 해하려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소문을 불식시키고 유대인들의 오해를 가라앉혀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22절 말씀부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면하게 된 현실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깊은 고민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바울을 보호하고 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오해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생각이 무엇인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을 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 서약을 해야 하는데 머리를 깎고 그 머리를 태우고 그리고 자신을 다시금 이방 땅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할 때에 함께 소원한 네 명의 사람들이 비용을 댐으로써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도 한 마음이며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도 힘쓰고 있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기꺼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였다. 바울은 7일간의 결례를 다 행하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므로써 자신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키는데 열심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 신고함으로써 이 성전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지 말 것, 즉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여러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이방 땅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왜 이렇게 결례를 행하는가? 바울이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의 눈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가? 그는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야고보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되 자신만 행한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례 비용까지 되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결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결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말해왔던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말해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오해하고 그래서 바울을 항상 반대하는 그런 위치에 섰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해왔던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말해왔습니까?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무효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시도하는 것, 즉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가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힘써 주장해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의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에 대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바울의 말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반대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대했고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즉 율법을 항상 행함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시도하는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가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모든 범죄한 영혼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수여되기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그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에서 모임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런 자유함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심판에서 자유하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고 율법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새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고 유대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며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육신의 방탕함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의 자유,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까? 이제는 율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의 굴레 가운데서 신음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영혼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자유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자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이 결례를 행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더 큰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연약한 성도들이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고 낙심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응시키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례를 따른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고 기쁨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복음의 자유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완고한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유대인들의 완고한 죄를 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은 그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잘못된 면이 바로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은혜 속에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랑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7일간 결례를 행하고 헬라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내에 있을 때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은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갈라디아나 에베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방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였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의 시내를 거니면서 이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함께 있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예루살렘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충동질을 시작하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래, 외치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비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고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이런 억척스러운 거짓말과 충동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향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는 결코 살려주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그 바깥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뜰은 담장이 한 1m 50 정도 되는 돌로 된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적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돌에 새겨진 글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외국인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붙잡힌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유적이 두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당국도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호기심으로 들어가서 그가 적발되었다면 그가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정부도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규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바울이 이방인인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을 받을 때에 이 바울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관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 되심을 그가 증거하셨고 많은 표정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의심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으며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거짓말에 충동되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짓말로 우리 주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또 다른 시간에 30년이 지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죽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주님처럼 무도한 자들에게 이끌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완고한 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의 그 불신과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또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힘써 전하였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들의 육신적인 혈통과 그 육체의 모양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종교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이 완악한 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자신이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왔던 그런 신앙적인 경륜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자신의 신앙의 그 증거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시외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완악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기분이 상하면,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르면 참된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들은 이런 어리석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광포한 행동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성이 요란할 때에 로마의 천부장은 예루살렘 온 성이 요란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그는 즉시 군대를 데리고 신속하게 달려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게 된 것을 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의 임무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천부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가서 바울을 구해낼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어디 주둔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그렇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내려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리고 또 반대편을 쳐다보면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토니아 요새에는 통로가 있었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다리를 건너면 이 로마 군대를 위한 이 통로가 있었는데, 성전에도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로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온 시내가 요란하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는 즉시 백부장과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왜 그들이 바울을 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을 때에 그 실상을 알 수 없는 혼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이 그 고소가 일치하지 않고 거짓말로 가득하여서 도무지 왜 예수님을 고소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로 또 다른 사람들은 저런 말로 서로 고함을 칠 뿐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무지한 폭력만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해서 바울을, 즉 소동의 거문지는 바울을 데리고 즉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혼돈과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한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군대는 질서 있고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법을 수행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종류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고 그가 명하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법을 존중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과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자기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의 주님으로 자기의 방패로 반석으로 요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부르고 있으며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난 날의 도움이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인 그 순간도 하나님은 로마 군대로 바울을 건지신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환난 날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한 일들과 그가 당한 환난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